매기 성경 강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믿음 안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3장 말씀 나누게 돼요.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무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성년 시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3장의 기사는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의 대전환기를 형성하는, 다시 말을 해서 그동안의 제사장이 지도자였던 신정정치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과정, 그 어떤 전환의 그 기록이다, 이렇게 3장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겸 선지자를 필요로 해서 임무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왕위 임명식 때 기름을 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표현한 그 말에 좀 유의하시기를 바래요. 이때 그는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10대 소년이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봉사한 것은 그의 청소년기부터 봉사가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방팔방 마구 뛰어다니며 놀 나이인 4-5살 이런 애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기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사와 제사장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선지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절, 3절로 가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성소의 안에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등잔에 기름을 넣고 그것이 계속 잘 타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너무 늙어 불이 꺼지는 것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웠더랬어요. 4, 5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참 이상한 일이죠. 엘리는 이때 사무엘이 꿈을 꾸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보고 다시 너 가서 잠자리에 다시 들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확히 못 박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이때 분명히 그러한 연령에 도달해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소에서 봉사하게 될 의무를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민수기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나이를 언제로 정합니까? 20살 이상으로 정하게 되고, 레위기에는 또 25세부터 성막 봉사를 할 수 있고, 제사장들의 임무 수행은 30살부터 가능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광야 유량을 할 때에 계속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것은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 꼬마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거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연령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삼으시는 인간의 책임 연령, 이게 몇 살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 5번, 6번, 7번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귀인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천국이나 지옥문이 열리는 시간을. 인간은 언제까지 죄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까지 계속되리. 우리의 소망이 멈추고 절망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쯤일꼬. 우리는 알 수 있네, 우리는 알 수 있네. 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때라는 것을. 그분의 부르심은 오늘밖에 없으리. 내일은 원망과 슬픔의 날뿐. 참 좋은 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헬만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교도소 목사님이 그와 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형수에게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러나 죄수는 성경의 진리를 비웃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그는 죽으면 죽는 것이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마지막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목사님이 그에게 그의 딸이 아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한 말을 상기시켜주자 그것은 그 아이의 신앙이고 자기의 신앙은 그와 다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도 실망하여 그 곁을 떠났죠. 그리고 한 시간도 채 못 뛰어서 그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인간이 그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그분의 용서를 완강히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 고라, 그리고 아합 같은 사람은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특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에게 회개할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건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그리파 왕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하는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또 43절까지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 하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자,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세 번째 네 번째 음성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것은 이전에 두 차례와는 달리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종으로 부르시는 부름이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에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는 예언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언적 과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무엘에게 당신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끝까지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엘리를 해하려 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엘리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고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면 그에게 전심을 다해 충성할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으나 여러분을 지도하는 주의 종에게는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동시에 더불어 함께 충성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봅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장을 정리하고 4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사무엘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이 임한 이스라엘은 대패를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 패한 그들은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뭐 임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겠지 생각하여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 자체를 마치 신적 권능자로 착각한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되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살해되었고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죽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도 참담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참담한 한편의 장이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집에 대하여 행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행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상태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봐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자만심과 오만에 빠져 있었는가를 또한 보여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는 구하지도 않은 채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했어요. 뭐 당연히 대패하고 말죠.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사실은 옳지 못한 거죠. 언약궤를 갖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갈라졌어. 강 건너 그 좌우로 말이죠. 물이 딱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승리케 하리라는 미신적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언약궤를 싸움터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언약궤 자체의 신적 권능을 부여한 것은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와 같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며 그분의 임재와 성품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그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얻고 회개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여서 환자의 아픈 부위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는 행동들을 하는데 뭐 성경 뭐 그거 뭐 베개 삼아 자면 뭐 성경이 다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책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가 신통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여서 환자의 환부에 성경책을 올려놓는다든지 죽은 사람의 관 속에 성경책을 넣는 행위는 이건 다 미신적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없어요. 4절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외쳤으면 땅이 울렸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앞서서 그들은 실로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게 되면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뭐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땅을 굴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매우 신령하게 처신하는 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행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상자를 의지하는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종교 행위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당이나 사람 혹은 어떤 제도나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여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경각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어떻게 되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